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소폭탄 핵실험을 성공리에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8.25 합의로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이에 따라서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윤국한, 김영건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탕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네, 지난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이 발표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다소 긴 내용입니다. 네. 아, 북한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6일 정오에 발표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은 지금 들으신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었고요. 조선중앙TV의 보도는 6일 10시, 오전 10시죠.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이 수소탄 시험은 북한의 지혜, 기술, 그리고 힘에 100% 의거한 것이었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어서 이번 수소탄 시험이 북한의 핵무력 발전에서 보다 높은 단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들으신 대로 이제 이번 성공으로 북한 주민들은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4차 핵실험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그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해서 우려를 그 깊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도 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 또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번 실험은 수소폭탄보다는 증폭 핵분열탄 혹은 기존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우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술 혹은 군사전력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니스트 대변인이 지난달에는 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 수소폭탄에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을 때 미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한국 국방당국 역시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지진 강도와 또 수소폭탄의 위력을 비교해 볼 때 이 수소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진동의 그 강도를 놓고 이 그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진의 규모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추정 근거입니까?
예,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지진파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지진이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대기 중에 핵물질을 채집을 합니다. 이걸로서 그 성분을 분석하면서 이걸로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공기 중에서 채집한 이런 그 핵물질의 경우에는 사실 분석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진파, 그 지진의 규모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한국 당국이 발표한 이번 지진의 규모는 4.7에서 5.1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문가들이나 한국 당국의 그 지적으로는 수소폭탄으로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네.
아, 바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는 수소폭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공기 중의 물질을 이제 또 집중 분석하는 그런 그 과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각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뭐 정오가 가까운 시간입니다만은.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이때는 다른 상황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까지는 아직은 공기 중에서 특별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수소탄 실험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제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수소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것이 과거의 원자탄과 어떻게 다릅니까?
뭐 쉽게 설명해드리면 수소탄은 핵융합, 원자탄은 핵분열 방식을 통해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인데요. 그 위력은 원자탄을 기폭장치로 삼는 이 수소폭탄이 훨씬 강합니다. 엄청난 고온 고압을 발생시킨 뒤에 이를 중수소 또 삼중수소 등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강력하게 폭발력을 갖는 건데요. 북한이 앞서 세 차례 실험을 실시한 원자폭탄의 위력이 10에서 20킬로톤 수준인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 수소폭탄은 이보다 100배 정도 강한 1메가톤 이상의 위력을 갖습니다. 보통 그 폭약은 TNT를 기준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데 이 TNT 한 톤은 원자탄은 이 한 톤 기준으로 이 1000톤 단위인데요. 이 수소탄은 100만 톤 단위의 위력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 국방당국은 핵융합 원리를 이용한 진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폭발력이 뭐 적어도 10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면 풍계리 핵실험장일 때를 모두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측정된 위력은 한 6킬로톤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북한 측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건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사용해서 일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강화시킨 그러니까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그 중간 과정에 그 실험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이제 완전한 그 수소폭탄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런데 북한은 그 외부와의 교류도 잘 없고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렇게 된 상황이고 완전히 독자적으로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분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소탄이 실험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차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그 북한의 핵 위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방금 김영건 기자가 수소탄과 원자탄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 위력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그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수소탄이 아닌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증폭 핵분열탄을 시험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무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그 위력이나 살상력에서 정말로 100배, 1000배 이상을 가는 그런 게 되고요.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수소폭탄이나 증폭 핵분열탄의 경우에는 소형화를 이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으로까지 그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당국은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완성 단계는 아닐지라도 소형화가 또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은 그 강도와 그리고 그 소형화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북한이 상당한 또 한 차례 진전을 이뤘다. 핵무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게다가 위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 그 미국도 1954년 이 미국 본토에서도 못하고 보통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죠.
너무 위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태평양 바다에서 네. 해구 또 옛 소련 같은 경우는 북극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력이 강한 그 수소폭탄 실험을 북한 내부에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 역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이제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 반응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우선 아까 그 윤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 대륙간 그 미사일에 장착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 힘도 있게 보도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는 걸로 봐서 참 그 수소탄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우려를 낳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실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더욱 궁금한 것이 올해 신년사에만 해도 핵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터여서요. 여러 그 분석가들 이 남북관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대단히 예상치 않은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뭐 앞서 신년사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전략적 기만 정책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하여튼 여러 이유들이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는 7차 당대회,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적을 내세울 만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이 핵이 가장 안성맞춤 아니냐. 그래서 핵실험을 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물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먼저 축포를 터뜨렸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둘째는 이 과학적 당위성인데요. 핵무기 증강과 성능의 고도화는 이 북한 정권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목표로 이미 뭐 여러 차례 주창해 왔었죠. 따라서 이 핵실험은 그 이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북한은 기술적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시기를 저울질했다는 분석이 이제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중동 상황이 이제 사우디, 이란의 외교 단절 등으로도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의 경제가 뭐 연초부터 또 휘청거렸고요. 게다가 미국은 올해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핵실험에 집중해서 이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평양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예. 이 내부 결속력이라고 하는 분석들은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가장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김영근 기자가 그 지적한 여러 분석들 이외에 또 다른 분석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핵실험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대선 국면에 있는 미국 차기 주자들에게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알리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협상에 그 어떤 그 기운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에 대한 불만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 네.
북한이 수소폭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언급으로 직접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한 게 지난해 12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우려를 표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네. 귀국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면서 바로 이런 점 맥락에서 중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것보다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번째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한국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바로 그것인데요. 8일 정오부터 재개된 방송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의 이 8.25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8.25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한국 정부로선 국가안보나 국민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그 분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15 합의의 계기가 됐던 것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냐 아니냐 가지고 시작됐는데 이제 확성기 방송이 또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8.15 합의는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8.25 합의를 살리려면 또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 이 한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8.15 합의는 파기된 셈이란 그런 지적이죠.
네. 이 시간이 6시간 하루에 6시간씩 방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그 답변에 앞서서 그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날 바로 8.25 합의를 지키라는 그런 주장을 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8.25 합의를 어겼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네.
이 8.25 합의의 대북 확성기 부분은 합의의 그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3항은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한 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돼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물론 한국 정부 당국은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북한의 비정상적인 사태로 본 것인데요. 일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한국 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간의 사안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죠.
네.
그래서 핵실험은 국제적인 이슈고 또 북한은 핵실험은 남북 간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8.25 남북 간의 합의는 핵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정부는 그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이 3항 비정상인 정상적인 사태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확성기 방송 재개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이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그 확성기 방송은 비무장지대 DMZ가 155마일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한국군의 11개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11개 사단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 비무장지대 내 11개 지역에서 그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최대 6시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내용은 이 한국군이 FM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자유의 소리 방송 내용들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이 확성기는 그 출력이 이 밤에는 북한 쪽으로 24km 그리고
네.
낮에는 10km 정도 그렇게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소리가 되는데요. 이 한국군 당국은 이 그 확성기 방송 내용에 뉴스를 실어 보내고요. 또 남한의 발전상이나 북한의 실상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게다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노래까지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확성기 방송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북한의 또 최고 존엄과 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제 폐쇄 사회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또 공포 정치로 압제 또 외부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키고 이 때문에 수령에 대해서 오직 충성하는 유도 정책이란 핵심인데 확성기 방송은 그 외부 소식을 바로 전선 바로 앞 코앞에 있는 북한 인민군들에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김제1위원장의 잘못된 정책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있어서 사실 북한 정권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 존엄에 아주 직결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제재 조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북 그 선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풍선 날리는 것도 있고 또 단파 중파 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수많은 군인들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데 더더구나 밤에 조용할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확성기 방송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 자연히 그 귀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야간에 경계를 서는 군인들은 네. 모든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귀를 열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네. 남한 방송이 네. 들려오면 그야말로 그 전달력은 참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요. 저도 네.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서봤지만 군대 생활이 되게 딱딱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지루하죠 밤에. 네.
그래서 보초를 쓰다 보면 외롭기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어딘가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네. 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음악이 나온다면 정신적인 무장 해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또 강점이자 약점일 수 있겠죠.
네.
예, 그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이걸로 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그럼 그것이 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나 병사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서 동요를 하게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다른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라디오 방송이 아닙니다. 이 전파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로 강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북한 측에서도 말하자면 맞대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거든요. 같이 틀어놓으면 시끄러운 소리만 난다는 겁니다.
네.
서로.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 당국이 확성기 방송이든 어떤 형태로든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한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이것이 미치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이건 그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대북방송이 2004년에 남북한이 합의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되어 왔던 건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지적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뉴스가 온통 그 얘기를 전하는 그런 판인데 서울 시민들은 또 뜻밖에도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다 싶을 정도로 이제 조용하고 전혀 일상생활에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비무장지대 주민들은 바로 이 확성기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방금 이제 북한 측이 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한반도 상황을 전쟁 적경해로 몰아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파리오 합의가 나기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에 북한은 사실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준전쟁에 버금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북한 측은 지금 언제든 확성기 시설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바로 사실 북한이 조준 사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 네. 방송 시설을 타격하지는 못했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비무장지대 주변의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느끼고 이 그 이외의 지역의 국민들이 평온하게 일상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상태고요. 바로 이 때문에 전방 지역의 한국군도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확성기 방송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확성기 방송 외에 한국 정부가 취한 다른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아주 특별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첫째로는 역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제사회 제재에 그 단결된 그런 움직임에 이제 정책을 집중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 출입경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입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이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한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예.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영국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서 영국 주재 현학봉 북한 대사를 불러서 이 핵실험에 대해서 강하게
네.
그 항의를 하고 여기 대해서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장관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에 요코스카 주일 미군이 그 주둔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로널드 레이건 미국 항공모함을 시찰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해몬드 영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말하자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한반도 이미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더욱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당국이 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자제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대신에 국제사회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한 실질적인 제재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자, 올 한 해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하지만 또 이를 잘 넘기면 5월 이후부터는 대화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확성기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 이제 국제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이제 매년 또 2, 3월 되면 또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끝나는 4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5월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열리면 이제 그 사이에 남북 관계가 이제 악화됐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후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북한이 워낙 정치수에 밝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미리 계산해서 1월에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는데요.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강력한 내용의 제재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북핵 문제는 관심 밖으로 나가서 흐지부지돼지고 또 평상시로 돌아가는 패턴이 이제 반복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최대 현안이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7차 당대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외부의 적대시 정책과 공세로부터 조국을 지킬 지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밖에 없음을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결
네.
강하게 못을 박으면서 대신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의 입지를 아주 공고히 이제 한 다음에 또 다시 남한의 대화를 제의하면서 남북한이 대화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당일 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인 엘비오 로셀리 유엔 주재 우루과이 대사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of 26.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이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의장이 언론 보도문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예, 그 안보리는 이 즉각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그 제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3차 핵실험 때 유엔 안보리에서 확정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이렇게 그 유엔 안보리는 이미 확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담는 그런 작업들을 즉각 시작하겠다 이렇게 안보리 의장은 밝혔는데요. 유엔의 관계자들은 그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앞으로 두 주 후에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늘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이전보다는 두 나라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뭐 중국은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을 이제 직접 지적하면서 비난을 했었죠. 왕이 외교부장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뭐 과거와 좀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6일에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 3차 핵실험 때 표현했던 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이 대북 제재에 대한 협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바로 그 유엔이든 어쨌든 어떤 나라든 그 북한에 대한 그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압박으로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은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그 왕이 부장과 미국의 존 케리 장관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장관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각각 이 자리에서 그 존 케리 장관이 한 말은 사실 주목할 만합니다. 이 존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었다. 나름대로 중국이 대북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새로운 북한의 핵실험에 직면해서는 비즈니스 as usual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냥 통상적인 방식이라든지 접근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왕이 부장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고 그다음에 단결된 국제사회에 제재를 이끌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는데요. 윤병세 장관과의 별도의 통화에서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이 역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서 왕이 부장은 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말하자면 육자회담이라든지 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케리 장관의 그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이제 8일 반응을 보였는데 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미국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은 사실 중국이 아니라 미북 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고 이번 핵실험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관영 언론인 그 신화통신은 이 사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더욱 강하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 그런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북한 관영 언론,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냄새까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서 중국이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흥미있는 것이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은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이런 것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도 중국의 태도가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반응을 좀 끝으로 좀 살펴보죠. 이번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네.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의 윤병세 장관 그리고 또 그 밑에 레벨에서도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천명을 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결의,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미국은 이미 유엔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재를 담고 있는 그런 결의안인 것으로 그렇게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도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 정부보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더 초당적으로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을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원이 돌아오는 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 현재 이제 의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네.
이 표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7일 직접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의회 중진들도 뭐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중진들도 7일에 공동 성명을 내고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죠.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법안을 처리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핵 확산과 불법 활동, 또 인권 유린과 연관된 자금을 차단하고 동결하는 새로운 제재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최신 소식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 다음 주라고 하는 것이 화요일, 그러니까 12일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날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하원 전체에서 표결 처리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 움직임을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